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포함한 강력한 미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계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방어에 대한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양국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미한 동맹은 평화의 축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양국은 중국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영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날 이 같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갈등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은 어제 동중국해 해상과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다음 주 실무급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동중국해 공동 가스전 개발에 관한 협상 재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동중국해의 평화와 협력, 우호를 이루기 위한 상호 노력을 요구했으며 시 주석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경 지대를 따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반군들을 퇴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군 탱크들은 지난달 24일 유프라테스 방어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시리아 북부 지역에 진격해 자라블루스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영토에 대한 터키의 침공은 ISIL뿐 아니라 시리아 북부 쿠르드 군과도 싸우기 위한 폭넓은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작전의 목적은 오직 시리아 내 쿠르드 군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식량이 위협을 받고 질병이 확산되며 산호초가 파괴되고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2개국 출신의 과학자 80명은 어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제 자연보호연맹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40년간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의 90% 이상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류와 조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전통적 식량 조달원과 둥지로부터 강제로 이주해야 하고 또 해양 식물들은 따뜻한 바닷물을 피해 극지방의 차가운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자문위원회에 반대하는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얀마 민주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북부 라카인주 내 불교도들과 소수계 로힝야 이슬람교도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라카인주 주민들과 불교 수도승들은 그러나 오늘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 사드를 포함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처형과 혁명화 교육 등 공포 통치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등 북한 동북부 지역을 휩쓴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 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한 두 나라의 연합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두 나라의 확고한 대응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위협일 뿐 아니라 동맹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신과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미 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성명에서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몇 달간 지나치게 빈번해진 북한의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 그리고 영내 동방국들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민간 항공과 해상 무역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비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며 북한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전 미국 뉴욕의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안보리가 북한의 계속되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론 성명을 통해 규탄해왔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현지 지도했습니다. 최근 미사일 발사 현장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발사가 사소한 부족함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올해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훈련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5일 낮에 진행된 탄도미사일 3발을 쏜 훈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때도 현장에서 지휘하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이은 현장 지휘와 핵무력 증강 지시는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 정세 자체가 뭐 대화나 이런 국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북한과 국제사회가 끝장 게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놓고 시간을 한번 두고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중국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와 중국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이렇다 할 만한 균열 조짐이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러 정상회담 결과,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비교적 성공리에 마무리된 거거든요, 저 정도면. 그래서 그런 기류들을 북한이 사전에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러 한중 정상회담의 바로 직후에 그 결정한 중국도 겨냥을 한 거예요.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핵무력 증강과 관련된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행보를 김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이 담긴 9장의 컬러 사진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 사진들 중엔 김 위원장이 참모들과 함께 초소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거나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훈련 계획과 탄도로켓의 기술적 재원을 파악한 뒤 내린 훈련 명령에 따라 로켓이 연이어 날아올랐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의 현장 지휘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걸 자기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핵미사일 고도화 관리에서 직접 그 진두 지휘하면서 능력이 고도화되고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통치력을 강화하는 그런 의도 하에서 직접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빠른 템포로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조선중앙TV도 6일 오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훈련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방송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은 1분 50여 초 분량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발사 장면을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북한이 어제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는 추정했는데요. 이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이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탄도미사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일 발사된 개량형 미사일이 그간 북한이 발사했던 노동미사일과 같은 궤적을 그리며 1000km를 비행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탄두 형태가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비행 궤적이 노동미사일과 일치해 노동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유 대령의 6일 국방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노동미사일의 탄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각이나 비행 궤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전학유 대령은 개량형 노동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이 식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에 앞서 6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9장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탄도 미사일을 보면 탄두가 전체적으로 원뿔 형태의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추진체와 접합 부분에서 움푹 패인 모습이 식별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21일 공개한 노동미사일의 탄두 모양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소식통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개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북한이 사진을 통해 미사일의 성능 개량 사실을 공개했고 실제 개량된 노동미사일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도 북한 노동미사일 개량형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탄두 모양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개량형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탄두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앞에 그 뭐 실는 데 말에 폭약을 신다지 아니면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 앞에 탄두인데 영어로 워헤드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커드처럼 이렇게 삼각형 원뿔형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게 그 탄두 모양이 바뀌어진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게 개량형이라는 거죠.
반면 이 탄도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스커드 ER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만 봤을 때 노동 미사일의 개량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이 1000km가량 비행한다면 노동미사일이든 스커드 미사일이든 비행 궤적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탄두를 개량한 노동의 가능성도 있지만 사거리를 연장한 그 스커드의 개량형인 이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논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노동개량형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1000km가 날아가면 그게 노동미사일이든 스커드든 궤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미사일의 굵기나 크기를 봐도 노동미사일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탄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날렵해 보이는 건 물론 길이도 노동미사일보단 조금 짧고 일반 스커드 미사일보단 길다며 그런 면에서 스커드 ER에 가까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합참 관계자는 북한 노동신문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만 비행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두 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다음 한 발이 추가 발사돼 사진은 미사일 두 발의 비행 모습만 찍힌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6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능 개량된 탄도 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재검열했다며 탄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몇 차례 착륙 허가를 거절한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결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쿠웨이트행 고려항공 JS-161편이 과거 몇 년간 중간 경유지로 이용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라마바드에서 동북쪽으로 약 1700km 떨어진 중국의 우르무치 공항에 기착한 뒤 쿠웨이트로 향했고 돌아오는 JS-162편 역시 우르무치를 들렀다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BOE 취재 결과 이번 중간 경유지 변경은 파키스탄 당국이 고려항공에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착륙 불허 결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2270호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파키스탄 당국이 지난 7월에만 고려항공의 착륙 허가를 세 차례 거절했고 추후 허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북 항공유의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고려항공이 급유를 한다고 해도 이 자체가 파키스탄 당국이 2270호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270호가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규정을 두고 있어 파키스탄 당국이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하려면 해당 항공기에 실린 화물은 물론 승객들의 짐까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6월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2270호의 제재 내용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몇 년간 매달 한 차례 쿠웨이트 시티를 왕복하는 노선을 운영하면서 중간 급유를 목적으로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운항에서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할 때보다 더 북쪽으로 우회해서 운항하는 바람에 해당 노선은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렸습니다. 또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할 땐 중국, 파키스탄, 이란 등 3개 나라 상공을 차례로 통과한 뒤 쿠웨이트에 도착했지만 우르무치를 경유하면서 중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순서로 2개 나라 상공을 더 지나게 됐습니다. 이 노선은 주로 중동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고려항공이 이착륙을 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단 세 곳으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쿠웨이트 노선과 별도로 중국 베이징과 셴양, 상하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여객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형과 혁명화 교육 등 이른바 공포통치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위층 처형 문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고 최근 많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북한 사회의 동향을 묻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최근에 일단 그 처형 같은 고위층들을 처형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교육을 소위 혁명화 교육을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인다 하는 식으로 길들이기를 해서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홍 장관은 또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체제 위기감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사회 통제와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있고 제재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주민 동원과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최근 잇따른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김정은식 공포 정치와 대북 제재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선 섣불리 북한에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홍 장관은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봉을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측은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며 그러면 이산가족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홍 장관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캐나다의 한인들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3주 동안 4,000km 천리를 걸었는데요. 이 행진에 참가했던 이경보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이 북한 인권법 추진과 관련한 캐나다 내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경복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400km, 예. 천리길 대장정을 완주하셨는데요. 먼저 예.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했었는데 실제 걸어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면서 보면은 걷는 사람은 나 하나고 전부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걸을만 해요. 예, 그렇게 뭐 힘들거나 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더라고요.
네. 네. 네, 지난 15일에 토론토를 출발하셨고 5일에 네. 오타와에 도착을 하셨으니까 아, 꼭 3주일 걸리신 셈인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는 중에 우연찮게 옛날 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가는 중에 앞에 트럭이 있던 벤트럭이 탁 서서 이것도 뭐 아무도 없는 데서 트럭이 서서 이게 또 남그러는 사람이 어쩐 일인가 그랬는데 아이 그 뒤에 배낭에 태극기 캐나다키 꽂고 가는 거 보고 또 이제 신문을 통해서 그런 일 한다는 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서가지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는 김에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럼 내일 같이 걷는다고 자발적으로 생각지도 않게 같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뭐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게 참 기억이 남아요.
그분처럼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나요?
예. 가는 곳마다 거의 아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걷기도 같이 걷고 또 자기 집에 새벽에 초대해서 대접도 받고 이게 고생한 게 아니라 대접받으며 왔어요.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번 도보 행진에 나서게 되신 건가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COI 리포트가 나오고 또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경제 제재가 있었고 또 국제사회 각 국가 특히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오고 했는데 북한 민주화를 통해서 통일로 연결되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달라 네,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죠.
네, 또 이번에 그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달할 네. 청원서도 들고 행진하셨는데요. 네. 이 청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하고 통일에 관련해서 캐나다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압박을 가해주는 일처럼 더 좋은 일이었거든요.
네.
마침 또 작년에 그런 내용의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의회 모션이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올해 그런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트루도 수상한테 피티션을 하는 거죠.
캐나다에는 지금 북한 인권법이 없는데요.
예.
캐나다에 북한 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북한 인권법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2004년에 돼 있고 그다음 일본에 2006년인가 만들어지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캐나다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한국과 같이 북한의 적대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뉴트럴 중립적인 국가고 인권 관련해서는 선진국인데 이 캐나다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컨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북한 네. 인권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일단 그 상징적 효과가 커요.
네.
제 생각에는 캐나다가 그래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다른 like-minded country가 팔로우 탈 것 같아요.
이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어윈 커틀러 의원, 전 의원,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네.
법무장관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소상하고의 관계가 아주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어요. 뭐 한 스승 제자라고 할까 그럴 네. 정도로 이분이 지금 뒤에서 저희들 서포트 해주고 있어요. 수상실에 네. 우리들이 요구하는 페티션을 들어주라. 그건 곧 자기가 모션을 했던 것을 실현해달라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네.
제가 생각한데 아마도 이번 회기 내에 다음 가을 회기 내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상정이 되면 그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 비리라는 게 프라이빗 멤버 비리 있고 정부 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프라이빗 멤버 비리는 그게 하세월이거든요.
네.
그러나 정부 비리는 지금 다수당이 여당이니까
네.
정부가 만든 법은 통과 안 될 까닭이 없죠.
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몇 가지인데 하나는 스페셜 엔보이 만들어라. 그래서 인권 대사가 북한 인권 보고도 하고 북한 인권 개선책에 대해서 정부에 레코멘드도 하고 하는 일이죠. 그게 첫째 일이고 그다음에 북한 내의 인권 개선 또 민주화, 디모크라틱 프리덤의 민주적인 자유 뭐 이런 것을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서포트하고 펀딩하고
네.
하는 일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중국이나 기타 이런 데서 헤매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또는 그 레스큐 지원을 하는 NGO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붕괴됐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난민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올 텐데
네.
그 경우에도 캐나다도 응분에 난민 수용을
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탈북자들이 캐나다의 난민으로 받아줄 수 있게끔 보완도 하고 대체로 그런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9월 28일이 여기 캐나다가 정해준 북한 인권의 날인데 오타와에서 기념식을 하려고 하고 그때 이 트루더 수상한테 피티션도 보내고
네.
또 그 북한 인권법 드라프트를 해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그 날을 계기로 해서 북한 인권법이 패스되도록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큰 일이에요.
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천리길 도보 행진을 참여한 이경보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함경북도 등 북한 동북부 지역을 휩쓴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들과 함께 피해 지역에서 구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라이언 록이 동반한 폭우로 함경북도 등 북한 북동부 지역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두만강 유역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며칠 새 라이언 록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수위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북한 측 자료를 인용해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모두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실종됐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큰 물로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피해는 함경북도 회령시를 비롯해 무산, 온성, 경원, 경흥, 연사 지역 등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체 주민의 5%에 달하는 약 4만 4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특히 연사군에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집 4,400채가 파괴되고 4,300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옥 피해가 가장 큰 곳도 연사군으로 약 3,650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따르면 도로 112km가 손상되고 경지 약 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적십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구호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이 이끄는 인도주의 지원팀이 북한 정부의 홍수 피해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조선 적십자회는 임시 천막과 물통, 수질 정화제, 담요 등이 포함된 긴급 구호 세트 2,5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현지 유엔 조직과 국제기구들의 참여 아래 북한 정부 주도로 비상물품 제공 등 구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99입니다. 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라오스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립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겠고요.
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최근 유럽 국가들이 속속 징병제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예.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 대선 관련 소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세계 이목이 이제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갔군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회원국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모이고 있죠?
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현장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 커창 중국 총리,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예.
느슨한 외교정책 연합체였던 동남아 국가연합은 지난해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선언한 이후에 인구 세계 3위, 경제규모 7위의 대규모 투자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예.
주요국 지도자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다양한 협력 제안과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외교적, 경제적 공조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에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제를 들고 라오스에 갔습니까?
네, 이번 사흘간에 걸친 방문 일정을 통해서 라오스에 남아있는 이 미국의 불발탄 제거 작업 개시, 또 건강 교육 지원 사업 등 현지 주민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아, 백악관이 오늘 성명을 통해서요. 미국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이 라오스의 불발탄 제거와 치료 작업 등에 9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이 투하한 불발탄이 라오스에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라오스란 나라는 베트남의 서쪽에 붙어있는 이웃나라인데요.
네.
베트남 전 당시에 북베트남군의 보급로로 활용했던 지역이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호치민 트레일 이런 길인데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관통하는 쯔엉 산맥을 따라서 구축된 보급로인데
예.
북베트남군의 남부 베트남 침투와 베트콩을 위한 인력, 물자 지원에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네.
그런데 라오스 정부가 이 자국 내 보급로 활용을 묵인하는 형태로 당시 베트남군을 지원했는데요.
예.
그래서 미국이 호치민 트레일 차단을 위해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이 라오스에 58만 차례에 달하는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예.
당시 투하된 폭탄 가운데 30% 정도가 아직 폭발하지 않은 채 지금 라오스에 묻혀 있고요.
예.
그 양이 8천만 개에 달합니다.
예. 전쟁이 끝난 지 꽤 오랜데 네. 아직까지 이게 쟁점이 되는 거 보니까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CNN 방송에 따르면은요.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이 현지에서 불발탄이 터져서 숨진 사람이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예.
매년 5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고요. 불발탄이 땅 속에 묻혀서 농지를 오염시키는 일은 현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전 이후 40여 년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라오스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는 그동안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던 나라죠?
그렇습니다. 라오스가 캄보디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인데요.
예.
특히 중국이 이웃 나라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계속해서 이 중국 편을 들어왔습니다.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중국을 상대로 이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강화하면서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방위 지원 계획 제시를 통해서 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이 지지 세력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할 거라고 이 미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7월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을 했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있었죠.
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오늘 라오스 현지에서 회담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두 정상이 지난 7월 초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계획이 발표한 뒤에 처음 만나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한 강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중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들고 나옵니까?
네, 아세안 국가들의 최대 교역 당사국이 중국인데요.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네, 병역 의무와 관련된 쟁점이네요. 한국과 북한은 군복무가 의무화인데 그렇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네.
유럽에서 여러 나라가 이 군복무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정점을 찍었던 이 동서간 냉전이 해소된 뒤에 유럽 각국이 전 국민 대상 의무 군복무 제도인 징병제를 속속 폐지했고요.
네.
희망자에 한해서만 복무하게 하는 모병제를 채택해 왔는데요. 최근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이 징병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지난 7월부터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예.
이웃나라인 스웨덴 정부도 오는 2019년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 군복무제를 다시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웨덴에서는요,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가까운 징병제 찬성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이 의무 군복무 부활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예. 독일, 프랑스 정부도 지금 비슷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유럽에서 가장 늦게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가 독일 정부인데요. 최근 국방전략 개선안에 징병제 재추진 방안을 포함시켜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96년 가장 유럽에서 먼저 징병제가 사라졌던 프랑스의 경우는 지난해 정부가 그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렇군요. 글쎄요. 한국과 북한은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유럽 이런 대부분 선진국들이잖아요. 전쟁이 없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다시 군복무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유럽 각국이 이렇게 수년 전에 폐지했던 징병제 재실시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
역시 현재 유럽 주변의 안보 상황이 징병제를 없앴던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것이 유럽 일대 안보 상황 변화의 주된 요인인데요.
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무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독일과 프랑스가 이 징병제를 검토하는 배경은 어떤 게 작용을 한 겁니까?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테러 공격이 발생했던 프랑스가요. 대테러 인력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바로 그 해결 방안으로 징병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독일도 4년 전에 징병제를 없앤 이후에 군복무 인력과 공익근무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두 나라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테러와 민간인 공격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응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유럽 각국으로 밀려드는 난민, 이 부분도 이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스웨덴과 독일이요.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인데요.
예.
난민 유입 때문에 다문화 현상이 심화된 이들 국가에서 이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게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그 소속감과 동질감을 키워주고 또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재 징병제 재추진 운동 진영의 주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어제는 모두 오하이오주를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했는데요. 미 중서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는요. 지지 정당이 확실하지 않은 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고요.
예.
한때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이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아직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두 후보가 오하이오주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상황에 맞게 일자리 창출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
부동산 재벌 출신인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여러 차례 파산 선고를 했고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는 외국 정상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나눌 줄 모른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지난주 멕시코 방문은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네.
그때 이제 클린턴 후보도 역시 초청을 했는데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가 어제 A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내 일자리 창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는 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망이 해킹됐는데요. 그 배후에 바로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예.
이런 사이버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어제 트럼프 후보도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 후보 역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미국의 불리한 무역협정을 더는 맺지 않을 거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 이민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나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고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 후보가 가장 반대 진영에서 공격받는 이 배경 중에 하나가 이민자 정책에 대한 것과 또 이민자들에 대한 막말 이런 논란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을 한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두 후보의 지지율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CNN 방송과 ORC 조사를 보면은요. 트럼프 후보가 45%, 클린턴 후보가 43%로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예, 더 좁혀졌군요. 이
예,
조사에
그렇습니다.
따르면요.
예, 특히 무소속 유권자들은 49% 대 29%로 클린턴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를 훨씬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7도, 안주 최저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6도, 양덕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6도, 남포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구성 지역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6도고요. 강계 아침 16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 많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7도,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많은 흐린 날입니다. 함흥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4도, 심포 아침 기온 21도, 낮에는 23도, 풍산 아침 10도, 낮에는 20도, 해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 역시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웅기 아침에는 17,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삼지연 지역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북부 먼 바다에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9월 6일 화요일 뉴스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포함한 강력한 미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방어에 대한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근 양국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미한 동맹은 평화의 축이자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양국은 중국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 비상연락망 가동을 하겠다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날 이 같은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갈등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은 어제 동중국 해상과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다음 주 실무급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동중국해 공동 가스전 개발에 관한 협상 재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동중국해 평화와 협력, 우호를 이루기 위한 상호 노력을 요구했으며 시 주석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경지대를 따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서 반군들을 퇴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군 탱크들은 지난달 24일 유프라테스 방어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시리아 북부지역에 진격해 자라블루스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앞서 터키 동남부 가지안탭에서 ISIL이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예식장 폭탄 테러로 54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레집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영토에 대한 터키의 침공은 ISIL뿐 아니라 시리아 북부 쿠르드 군과도 싸우기 위한 폭넓은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작전의 목적은 오직 시리아 내 쿠르드 군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식량이 위협을 받고 질병이 확산되며 산호초가 파괴되고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2개국 출신의 과학자 80명은 어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국제자연보호연맹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지난 40년간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의 80% 이상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자문위원회에 반대하는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얀마 민주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북부 라카인주내 불교도들과 소수계 로힝야 이슬람교도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라카인주 주민들과 불교 수도승들은 그러나 오늘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외국인들의 편향된 간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하원은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에서 외국인들을 배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들이 배제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무장괴한들의 자선단체 공격 사건이 밤샘 대치 끝에 보안군의 공격범 전원 사살로 끝이 났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보안군이 카불 내 샤르에 나우 지구에 위치한 국제자선단체 케어의 주거시설을 공격했던 무장괴한 3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현장에 있던 외국인 10명 등 42명을 무사히 구출했지만 6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